제8편 결혼제도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 시간도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뜻이라는 건 이제 저하고 뜻이 맞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애쓴다는 뜻에서 뜻이 맞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22페이지 가정에 관해서 아마 남녀 평등 문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던 중에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까지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관계, 피차 간의 관계를 아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빗대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또 강의 시간에도 종종 하는 말씀인데,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행복도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육안으로 볼때 죽어도 잠잔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무관하면 육안으로 볼때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교수 겸또 목사였던 한 분은 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인간의 존재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존재라고 그래. 비존재. 예? 비존재.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비생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꽤 아주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비존재요, 비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혼자 있으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이유나 필요가 있습니까? 그 혼자 있으면 일어나서 세수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하러 합니까? 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마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기쁠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에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완벽한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한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완벽한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순간에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은 영생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본성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비록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람을 지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신앙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중국 한자가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오묘한 원리를 한자는 깊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역사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홍수나 창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 창조나 또 이 홍수나 성경에 관련된 깊은 의미들이 중국 문자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 인자만 봐도 그렇죠. 그 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까? 여기 아담이고 여기 하와예요. 아담의 키가 조금 더 컸을 테니까. 여기 아담이고 하와가 이렇게 딱 기댈 때 이게 사람이고 또 인간이라는 말도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사이가 생기고 사이라야 인간이에요. 혼자서는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옆에 같이 동반자로서의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이 일반 짐승과 정말 특이한 점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 부여된 그 하나님의 형상, 어떤 신성의 측면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는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 설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면은 이게 오래 못 가고 또 부셔지면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 살다가 혹시 인간관계가 금이 가도 빨리 고쳐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균형지게 조절해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사실 아주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나중에 교회 나가서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설교냐, 뭐 성경 가르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경험 있는 교수님의 가르침은 그 칠판에다가 써놓은 그 글자가 제가 생각이 나요. 목회 나가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게. 네? 이렇게 딱 썼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될 때에 그게 이제 이 교회의 그게 기본이고 그게 힘이에요. 이제 목회자가 아무리 그 설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하고도 지금 불화하지 않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불화하면 굉장히 손해예요. 교회 다니는 시간이 온통 손해입니다. 100% 손해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하고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테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도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만 손해가 아니고 신앙을 잘 하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화목하고 원만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 바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법칙은 아니지만 인간관계 다섯 가지 요소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선 다섯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다른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하세요. 이해, 용서, 협력, 존중, 사랑.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 많은 불화가 오해에서 나와요, 오해. 예? 오해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대단히 부정확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100%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100% 맞는 판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항상 그 이해하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해.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어떤 그 불화한 관계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흔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못나고 없고 좀 뭐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렇게 존중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 뭐 저런 것이 있어 하고 이제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항상 돕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노력이 있을 때에 관계는 아주 화목하고 원만하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이 다섯 가지 말고 아마 뭐 와도 여기에 어떤 거나 걸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상실해버리면 결국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전에 삼육식품에서 두유를 만드는 기계를 하나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10몇억짜리 기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10몇억짜리 기계가 이제 두유를 생산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기계가 이제 노후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 기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워낙 고가인데다가 또 이제 기계가 낡아가지고 처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어디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조금 아주 헐값으로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아마도 지금쯤에는 그 기계를 못 쓰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못 쓰게 된 기계를 굉장히 비싼 기계이긴 하지만 살 사람은 물론 없을 것이고 버리는데 돈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굉장히 비싼 거지만 현재로 봐가지고는 요거 한 300만 원짜리 요 기계보다 못한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짐승은 폭탄 테러 안 합니다. 그렇죠? 짐승은 자살하지 않아요.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짐승이 자살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짐승이 자살을 하나 안 하나. 그 제일 못된 짐승 중에 하나가 전갈이래요, 전갈. 아마 이게 자학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장비가 있나 봐요. 그 이렇게 자기를. 그 전갈을 뜨거운 숯으로 뺑 돌려놓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이에 놨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점점 좁혀가지고 고통이 극도에 달해도 자살은 안 하더래요. 짐승은 자살하지 않아요. 폭탄 테러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이게 굉장히 고상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불화하기 시작하면요, 짐승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잘못하면 사람 팔자가 개 팔자만 못한 거예요. 한겨울에 말이에요, 따뜻한 양지에 개가 이렇게 딱 다리 뻗고 이렇게 손발 다리 뻗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부러워요. 야, 참 개 팔자가 상팔자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양 짐승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기계는 비싼 건데 어디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갈비의 의미를 지금 뭐 계속 지금 다섯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네 번째는 이제 아담이 갈비를 하나 빼서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자원해서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애로부터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갔는데 돌아온 거는 더 큰 것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뭐 여기 하나 랍비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참 별 얘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훈을 만들어요. 여기 아주, 예,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허락도 안 맞고, 예, 잠자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왜 훔쳐갔느냐, 왜 뺏어갔느냐 하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에게 한 랍비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려준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은수저를 훔쳐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금촛대를 놓고 갔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도둑이라면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갈빗대 하나 빼가고 예쁜 부인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성경의 원리뿐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원리는, 또 만물이 생존해 나가는 원리는 주고받음으로 존재합니다. 주고받음으로. 나무도 끊임없이 산소를 주고 탄산가스를 들여 마심으로 존재합니다. 산소를 내주지 않으면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하죠. 증발해서 올라가고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닮아서 주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그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주심으로, 그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거 깊이 또 이야기하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4장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오죠. 재림의 징조와 함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문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서 연결된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연속해서 말씀하셨지 그렇게 장으로 떼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성경이 원래 장절은 원래는 없었던 거니까 24장의 그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25장에 나오죠. 그 25장 이야기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열처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근데 이 이야기에 다,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열 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렸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기다리던 임금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기다리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대상이 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둘로 나누어진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어졌어요. 주인이 왔을 때 충성된 두 사람하고 불충성한 한 사람이 나눠졌어요. 임금이 왔을 때, 이 비유 그대로 양과 염소로 나눠졌어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비유에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이 기다리던 대상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신랑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주인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임금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 처녀고, 다 종이고, 양이나 염소나 비슷한 짐승이에요. 다 제물로 쓰던 짐승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또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비극적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세 가지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고 있어요. 첫째, 이열 처녀는 무엇에 의해서 둘로 나눠졌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양쪽 다 시원찮았어요. 졸았으니까. 양쪽 다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한쪽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령이 계속 그를 이끌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다면 악을 품고 죄를 품고 여러 날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즉시 깨우침이 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는 하지만 즉시로 깨우침이 와서 해결을 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하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진실한 재림 성도들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 종이 달란트를 각각 받았어요. 한 사람은 다섯 개를 받았고, 한 사람은 두 개를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다섯 개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개를 남겼어요? 다섯 개를 남겼고, 두 개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두 개를 더 남겼고, 하나 받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면 기분 나쁘게 누군 다섯 개 주고 누군 두 개 주고 나를 뭘로 본 거야 이거.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팔아가지고 한잔하고 방탕하고 써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묻어뒀다 이것입니다.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그럼 다섯 개 받은 사람이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열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다섯 개 받은 데다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다섯 개를 벌었으니 원금에다가 이자만 좀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 개를 다 내놨어요. 네 개, 두 개 받은 사람도 네 개를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섯 개를 더 버는 동안에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인에게 다 돌아갈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두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사람은 이제 말은 불의했지만 사실상 악은 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이야기와 연관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나 재물이나 노력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100%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로 사람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자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 조사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조사심판.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안식일 깨는 거 조사심판이라는 말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말은 당신도 이단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이단이네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아, 믿지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한 사실과 배경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삼위일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다 들고 간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고 못 쓸 것은 버려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재림 때까지 두었다가 재림 때에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아이고 어떻게 교인이 저럴까? 저 사람이 하늘나라 하면 나는 아유 난 못 가. 그런 사람도 못 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난 저 사람하고는 못 가 하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못 가니까 그 사람 자기도. 어쨌든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 조사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이 재림입니다. 악인들은 아직 심판이 안 된 거예요. 재림 때 악인들은 아직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아요. 그냥 임시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언제 하느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악인들을 그때에 가려내는 것입니다.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서 각각의 그 형을 집행, 형을, 형량을 결정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천년에 걸쳐서 그 결정된 형량을 집행하는 것이 유황불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두 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재림 때는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그 가려내는 것을 양과 염소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둘로 갈라냈는데 이쪽에 갈라져서 이쪽에 온 사람들을 양이라고 했고 저쪽에 간 사람들을 염소라고 했어요. 그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럼 양과 염소를 가른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했으니까 이건 합격이에요. 그렇죠? 합격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일을 너희가 나에게 했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양들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 견지동에 우리 식당에도 한 번 안 오셨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염소를 향해서 염소도 기다리던 재림 신도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때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안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느니라. 아니, 웬 그렇게 그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주님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24장의 재림 이야기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치고 산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주신 사람과 사람의 그 밀접한 그 완벽한 하나된 관계는 결국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맞지 않는 이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사느냐, 이것이 결국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 정말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런 화목의 관계, 베풀고 나누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옆길로 멀리 갔다가 왔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관계가 신앙의 아주 기둥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비떼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성경을 뭐 다 표지를 않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가 이제 갈려지고 옆구리가 갈비를 꺼내기 위해서 피가 좀 나왔겠죠? 피를 흘리고 뭘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메꿨겠죠? 그래서 아담의 피 흘리는 희생,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 하와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나요? 둘째 아담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아담 이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여자가 또 태어났죠? 이 여자는 누군가요? 교회예요.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예인데, 뭐 실제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만은 아담이 깊은 잠에 들은 것은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일종의 마취라고 볼 수 있죠. 수술하기 전에 마취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비떼를 하나 꺼냈는데 그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잠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순서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 표상학이나 상징은 언제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가 상했죠. 갈비뼈 꺼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한 아담의 잠과 희생 속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 이제 그것을 서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한 여자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죠. 주례. 예식장은 어디였습니까? 예식장은 에덴 동산이었고 신랑 아담군과 신부 하와양의 혼인 예식이 있었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객은 노루 뭐 사슴 사자 호랑이 하객은 뭐 그런 것들이었겠죠. 주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주례사는 간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가장 완벽한 주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생겼고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저녁이 됐겠죠? 네?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첫날을 지내고 저녁과 함께 뭐가 시작됐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생긴 최초의 두 제도는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고 이 두 제도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생긴 거룩하고 순수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아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 제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묶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두 제도고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 두 제도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와 가정을 파괴해 온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된 것입니다. 사단은 대단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망가질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가 아니라 자기가 귀신이니까 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주례사를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이것은 사실상 공간적 의미보다는 정신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가 다른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체는 둘일 때 개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수학 공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가 부모와 독립해서 한 여자를 만남으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난 남자가 같이 결혼한 그 여자보다 부모에게 더 많은 지극한 관심을 갖는 것도 비성서적이고 떠나보낸 아들에 대하여 너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아들을 간섭하는 것도 비성서적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일단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도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를 가리켜서 요즘 말로 마마보이라고 하죠. 마마보이. 아, 결혼을 해서 나왔으면 자기 아내하고 이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일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엄마 해가면서 남자가 그건 아주 참 그 덜된 존재, 덜된 존재.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도 일단 장가 보냈으면 너는 아내에게 충실하라. 엄마는 엄마대로 살 테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효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나 어머니나 그런 정신을 가질 때에 피차간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볼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에 생겼다고 할 때 지금 아내와 어머니가 둘 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하자니 지금 상황이 한 사람밖에 못 구하게 됐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머니를 구해야 됩니까? 아내를 구해야 됩니까? 자기 사정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보자고요. 성경대로. 자, 여기다 제가 여기서 답을 내렸다가는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제일 지혜로울 것 같은데. 자, 제가 답은 안 내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원리로 설명한 것을 감안해서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연결된 것입니다만 연결된 것입니다만 아내와 어떻게 하고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 물론 같은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됐었겠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 되기가 몹시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된 속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사람이. 그래서 꼭 상대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맞춰지지는 않고 힘은 들고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좀 달라야지요. 그래서 상대를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이 큰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자기를 서로 맞추려고 애쓸 때에 둘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말고 저쪽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내가 베풀고 내가 저쪽에 맞춰서 살려고 할 때에 서로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마누라라고 하는 말을 마누라 마누라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예. 만우 이렇게 써놨어요. 만 가지 면에서 같은 친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자는 다 이렇게 다 벗겨냈다 이거예요. 벗겨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가린 것 없이 딱 터놓고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때에 그것이 마누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누라라고 하는 진짜 말은 이제 어디서 나온 것인가? 또 이렇게 연구를 또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 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루하임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말루하임. 이 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궁궐이나 이런 데서 잔치 같은 거할때 무슨 경의루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루. 큰 어떤 이게 마루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집을 씌우고 해가지고 잔치 같은 거할 때, 그 루의 끄트머리에서, 예? 그 루의 끄트머리에서 뭔가 책임을 맡고 일하는 신하들을 가리켜서 말루하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시중두는 꽤 중진 신하들, 그 신하들이 이제 밑에 더 밑에 백성들이나 더 낮은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말루하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말루하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차츰 발음상 어떻게 우리나라 들어온 이후로 마누라님 이렇게 바뀌었대. 마누라님, 마누라님. 말루하임이 마누라님으로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마나님 이렇게 됐대. 마나님, 마누라가 아니고 마나님이에요. 그 마나님은 그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나 이런 그 부부유별하고 이제 그 남자가 높임을 받는 시대에 자기 그 상전에 자기 그 어른의 부인을 이제 마나님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마나님. 예. 마나님 역으로 불었고, 그 상전이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는 마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마누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마누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말을 좀 뜻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는 모든 면에서 감춤이 없이 다 모든 것을 터놓고 인생을 함께 의논하고 친구로서 이 삶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은 주례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지간에는. 같아야 되죠.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같은 하나님,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또 몸도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 자체 속에 육체적인 연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18세기 초에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동정처가 있었다고 그러죠. 동정처. 이제 신부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짝은 뭐 돼서 같이 집에서 시중은 들면서 육체적 결합은 하지 않는 그런 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이제 관련시켜서 오늘날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대단히 많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본능이 있어요, 본능.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본능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식욕이 있어야 살고, 성욕이 있어야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의 활력이 되는 것들이고, 도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죄가 무엇이냐? 죄. 죄는 본능을 잘못 쓰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본능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식욕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할 것, 몸에 이로운 것, 깨끗한 것을 먹도록 식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에요. 식욕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모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요. 식욕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식욕의 방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에 다시 들어갈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최초의 과정은 식욕입니다. 근데 식욕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고 축복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것은 일부일체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역사 흐르면서 성경에서 일부다처가 마치 하나님께서 묵인한 것처럼 보이는 기절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하갈을 취했고 또 다윗도 여러 처와 첩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묵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저 지나쳐 버리셨을 뿐이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신 적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은 일부일체의 원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자꾸 깨지면 인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본능의 오용,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들이 이제 점점 더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여기 교재에 나오죠. 뭐 간음, 간통이라도 하는 말을 이제 잘안 쓰고 혼전 관계, 혼외 정사. 또 클린턴이 또 멋진 말을 또 하나 했죠. 부적절한 관계. 이런 말로 이 깨어져 나가는 이 인간 관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것은 큰 범죄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나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인정하고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이러한 본능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항상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이 본능에서 오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든지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뭐 찬란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루하루의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없으면 아무도 이 본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이 고유한 본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 본능을 잘 조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을 한 절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것을 또 이제 원어상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또 깊은 의미들이 나오겠지만 여기 나온 해석된 말씀 그대로 가지고 봐도 대단한 그 의미가 있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로. 이제 얼른 우리가 1차적으로 느껴오는 그 해석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가 와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벌벌 떨고 아이고 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은 자꾸 그리로 가요. 그 이제 뭐 대단히 좋은 신뢰 하나가 이제 자전거 배울 때 이야기예요.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전봇대가 하나 보인다 이거예요. 저 피해야 될 텐데 피해야 될 텐데 피해지진 않고 어디로 가요 자전거가 자꾸. 자꾸 그리로 가요 자전거가. 저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피하려면 빨리 다른 데를 봐야 돼요. 다른 데를 보고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피하려고 하면 자꾸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 자꾸 아이고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짓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 가요 그리로. 근데 그 죄를 보지 말고 선을 보고 선 쪽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죄가 끝나기도 있거든요. 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겁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는 말이 일단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것이 선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소원은 있다. 이게 본능 아닙니까? 본능적인 죄의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있지만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나는 것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 생각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게 달라요. 생각나는 것은 본능이에요. 생각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는 것은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 음욕이 얼핏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빨리 지나가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딱 붙들어 매가지고 머물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 때문에 생각이 얼핏 들어오는 것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속히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고 있거나 죄를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살라,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례사 세 마디를 조금 잘게 분석을 해서 우리의 인간과 또 본능과 가정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인간의 가정에 대하여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0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분석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결혼 제도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최초에 가졌던 온전한 순결에 대하여 마지막 잠깐 말씀이 나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런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100% 순결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최초의 부부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옷은 입지 않았지만 빛의 두루마기를 서로 입고 있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이미 죄된 세상에 살고 있던 모세가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최초의 상태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빛을 입으셨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한 4년 가까이 일하면서 최근에 계속 자주 많이 생각하고 사용하고 또 적용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 빛, 말씀, 그런 것들입니다. 진리, 또 사랑,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다 하나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진리 속에, 완벽한 빛 속에, 완벽한 말씀 속에, 완벽한 사랑 속에 일치되는 순간에 우리는 옷이 필요 없는, 영광의 빛으로 둘러싼 최초의 창조함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도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런 날이 조만간 오게 될 때 여기 함께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진리와 말씀 속에 빛따라 사시다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갈아입을 필요 없는 영광의 빛을 입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지를 이렇게 소상하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의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 주신 기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최후의 날 영광의 두루마기 빛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